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의 길에서 참 생명 얻게 하시고 절망의 길,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 소망의 길,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길목마다 고통이 넘쳐나고 질병이 늘 우리를 공격하는 가운데 빈궁함에 대한 염려와 실패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 가운데 거하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오니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침묵과 고요함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속을 살피시고 우리의 거짓과 악함과 더러움과 게으름을 내몰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은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 더욱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구유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있다고 으스대지 않게 하시옵소서. 힘 좀 있다고 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와 함께하고 약한 자와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너른 들판에서 사람들의 육신의 굶주림까지 살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기저기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단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두려움이며 공포입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이들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남아 돌아 버려지기도 한 식탁이 있고 배를 졸이며 작은 빵 조각 하나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식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길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잘 나누어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그 모든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란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길로 온전함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찾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 낙심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 발걸음을 떼는 것이 두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있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이 보이지 않아 고민하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주님 신뢰하기에 그 어려운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자신의 인생에서 큰 결정을 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미래,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는 결정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안목을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나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으실 일은 막아주시고 형통케 하실 일은 열어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사건들을 통하여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정한 후에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1년여의 긴 공사 끝에 목사님들이 거주할 사택을 완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으로, 참된 휴식과 묵상이 있는 공간으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가족이 행복하고 따뜻한 추억을 쌓아가는 공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설교를 준비하실 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 가정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한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시사 그곳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안식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공사 현장에 나와 감독, 감리, 의견 조율을 해가며 목회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자 노력한 관리위원회 및 관리부서의 장로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설계와 관련하여 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나누어준 미래공간위원회 위원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실제 건물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한 모든 기업의 관계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대학 입시 정시 모집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 조금씩 학교의 결과 발표가 나오고 있고, 이제 오는 월요일이면 모든 학교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결과를 받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모든 우리 가족들,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밝게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버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선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고 또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모든 무리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씨를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모든 사역들, 그 사역들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집을 강탈하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또 가족을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가시는,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시는 분으로 또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 비유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며 돌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나름대로의 생각들, 나름대로 적용점들을 발견해서 돌아간 사람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돌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은 땅을 잘 골라서 뿌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결국 어떤 사람은 결국 거두려면 뿌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교훈을 받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적용의 모든 점들은 많은 그 무리들이 충분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이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심층적인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열어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자,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다. 이제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계시는 그 자리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많은 무리가 있은 다음엔 항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러나시고 그리고 어떤 곳에 계시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자리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홀로 계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지금 떨어져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특별히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앞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가 어떤 뜻인지 또 무슨 내용인지를 조금 더 한번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10절 말씀은 대상이 달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앞선 본문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특정한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의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역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씨를 뿌리는 비유처럼 보이지만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처럼 보이고 농사를 잘 짓는 법과 관련된 이야기처럼 보이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런 일반적으로 본다면, 무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저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거두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것인가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혜. 그런데 그 지혜가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제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들에게는 다른 이들에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해석에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바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마가복음의 1장부터 2장, 3장, 4장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이 죄사함이라는 표현이 나온 첫 번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지금 마가복음 오늘 본문까지 연결이 된다고 본다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원히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 또는 이런 이야기 혹은 또 죄사함의 문제 이런 어떤 직접적인 죄사함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맥락 안에서 본다면 결국은 예수님과 관계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과 관련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사실 이 비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비유이다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과 관련돼서 지금 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봐야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것을 풀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사실은 비유가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다. 허상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제 풀어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서 참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비유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 하면 밭에 관련된 부분이죠. 토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토양이 될 것인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가 어떤 토양인가, 나는 돌짝밭인가, 나는 가시덤불과 같은 밭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갖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예수님의 본문의 그 흐름에 보면 그 사람들이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우선 들어오는 것은 내가 어떤 밭일까에 대해서 적용점을 갖게 되죠. 또 씨를 뿌리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씨를 뿌리는 것과 관련돼서 열심히 뿌려야 되겠다든지 이런 어떻게 뿌릴 것인가에 대한 관련된 그런 본문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한쪽은 토양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한쪽은 뿌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적용을 많이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뭐라 그럴까요? 확장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씨를 뿌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지 않았고 보다든 거기보다 중점을 두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또 토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하는 것도 사실은 중심이 되진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씨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씨가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씨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씨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가 뭐냐 하면 말씀이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뿌린다. 여기서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뭐 다른 본문들과 연결해서 본다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의 앞부분에서 시작되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할 수 있겠죠. 또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 모든 것을 창조하는 힘, 이 모든 것을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씨라고 하는 것, 씨가 봐서 말씀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 씨가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씨는 생명력이 있죠. 씨 안에는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적으로는 큰 나무가 나올 수 있고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씨로부터 그런 나무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씨가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표면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보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뭐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하나의 정보로 이해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살라고 하는 교훈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좋은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대부분의 우리가 배우고 읽고 있는 모든 책들, 그 책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말씀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정보이고 또 부자가 되는 방법이 들어있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이 들어있기도 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하나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도 그런 어떤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책들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 말씀들은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크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30배 그리고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전혀 다른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말씀이 그 안에 뿌려질 때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 이 그리고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여기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말씀을 받는 사례들이 이제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 이게 땅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을 가리킴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많은 것들을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파워가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기도 하신데,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졌던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왔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파묻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그냥 떨어져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 땅이 그것을 움켜쥐지 않는,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땅 위에 그냥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안으로까지 내면으로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조금이라도 뿌리가 내려지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런데 결국 사탄이 와서 새라고 하는, 앞선 그 비유에서는 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사탄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와서 결국은 그것을 빼앗아가 버린다. 받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을 움켜쥐고 그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이 그것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씨가 앞에 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켐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렇게 지금 돌밭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움켜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싹이 나고 그래서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박해는 어떤 겁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냥 그것을 그냥 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난 것까지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결국은 그냥 내어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나왔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가고 싶은데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더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내 모든 소유들을 상대화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면 나는 그건 못하겠다. 내 욕심과 배치가 되거나 내 욕망과 배치가 되면 더 이상 나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어놓는, 말씀이 더 이상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많이 묵상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나하나의 그 상태들을 여러분이 또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은 바로 결실을 맺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제가 지난번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품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난다. 자,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가 작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